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자꾸 싸우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교회 표를 하나 정하고 강대 그 뒤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모일 때마다 저걸 재창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정했을까요? 예, 싸우지 말자. 예, 너무 노골적이죠. 예, 왼쪽 줄에서 싸우지 말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른쪽 줄에서도 싸우지 말자 이러고, 목사님이 싸우지 말자 그러면 온 교우들이 싸우지 말자 그러고 아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마다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러는데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는 교회 일을 다 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교회 표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잘하지 말자. 어느 목사님이 쓴 칼럼에서 봤는데 이걸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표를 내건 목사님의 지혜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싸우는 게 잘하는 거고 잘하는 게 싸우는 거라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세상 일도 아니고 교회 일을 잘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것이 여러분 교회다운 모습일까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싸울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말고 일이 안 돼도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더 교회다운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목사님은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던 그것을 한마디의 표어로 깨우쳐 준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 앞에 봉독해드린 말씀이 단 한 절이지만은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이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람이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까지 축복이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 중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받는 축복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결과로 받게 되는 축복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먼저 알아야 그걸 받기 위해서라도 힘들게 이 계명을 지켜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은 몇 가지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의 사랑을 받으면은 그분의 능력에 따라 줄 수 있는 좋은 것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많으면은 많이 받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부자의 사랑을 받으면은 재정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권력이 큰 사람의 이 사랑을 받으면은 그에 따른 도움도 정도에 따라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절대 주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능력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이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그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것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도 이 중에라도 하나님의 계명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이건 다르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일단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다 받습니다. 이게 똑같다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똑같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같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는 여러분 여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계명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간에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는데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우 가정에도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지금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착하게 살아서 세상에 나가서도 이 칭찬을 받으며 삽니다. 그런데 이 작은아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서 세상에 나가서는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에 그 부모님은 큰아들을 사랑하겠어요? 작은아들을 사랑하겠어요? 똑같이 사랑하지요. 왜? 여러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나요? 다 자기 자식이잖아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랑하지만 누구를 더 칭찬하고 여러분 누구에게 더 책망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거는 착한 큰아들에게는 칭찬을 많이 하고 이 둘째 아들에게는 벌을 주면서 책망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부모님의 뜻대로 사는 큰아들은 우리말로 상받을 일이 많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렇게 잘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도 부모님이 상을 많이 줄 겁니다. 그러나 세상 나가서 악한 행동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이 작은 아들에게는 벌을 주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것을 고쳐줘야 되니까 내 아들의 그 잘못을 고쳐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고쳐서 축복받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부모는 둘째 아들에게는 벌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이 사랑해도 사랑은 똑같아도 나타나는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은 우리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사랑은 똑같이 받죠. 그러나 벌도 받는 겁니다. 축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고쳐주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반면에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만 받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내가 복을 준다. 복을 받는 모습 그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꾸 상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 중에 고난과 징계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축복의 상급을 이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는 사람이 두 번째 받는 축복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입니다. 사실 이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사랑 받는 거나 예수님 사랑 받는 거나 다 같은 겁니다만은 다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특별한 축복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도 받고 특별히 예수님을 그 나타내 주시는 이 축복도 받는다고 오늘 본문은 그걸 강조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타내 주시면은 뭐 이 사실 이걸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뭐 그래서 못 믿는 거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누군지 알고 바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확신하게 될 겁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로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한마디로 바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날 나타내 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딱 나타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명도 안 지키는 그런 사람에게는 안 보여주고 예수님을 믿고 참 의지하고 잘 따르는데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진면목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진면목을 만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늘 베드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나게 될 때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소문이 많이 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장소는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주셨지만은 그는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배를 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죠. 엄청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조금 베드로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이때도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완전히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한참도 배우고 훈련을 받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하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참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참 많이 나타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참 잘하긴 했지만은 그런데 아직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잘 해놓고 난 그 다음에도 예수님 고난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아주 막 거슬게 항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이 베드로는 안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 이 충분히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는 아직 복음을 완전히 바깥에 나가서 정말 풀리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그 다음이지요. 이때부터는 베드로가 믿음이 완벽해지고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게 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서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전하고 아주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베드로가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말씀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지키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상급과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이런 축복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사모하지 않으면 예수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날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고 하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아, 나는 그런 축복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사모하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만나는 축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의 영이 주님과 친밀해지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 속에 새임 얻으면서 세상의 악을 이기고 정말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어요? 달리 말하면은 왜 예수님은 너희는 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날 사랑한다고 하면 내 계명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 가르쳐 주셨죠? 성경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예수님이 너희는 힘을 다해서 날 사랑해라 그러면 되는데, 너희가 날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지켜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쉽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그 시간에까지라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만 예수님의 공생애 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야 뭐 그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나 혹은 부활한 것이나 이런 건 못 보고 성령님 그저 임하는 이것도 못 보고 받지도 못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후에 성령님이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주신 계명을 그대로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그 당시에 사람에게도 들려주시고 2000년이 지난 후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이 말씀을 듣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에다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아마 주후 90년경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후 90년경이라고 하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이잖아요. 성령님의 역사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런 말만 하면서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의 기록까지 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오늘날 후세 성도인 우리들에게까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까지 말씀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예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뭐 사랑의 크기는 좀 다를지 몰라도 우리 다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때나 지금이나 틀렸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 중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 왔잖아요. 내 생각에는 아마 예수님이 이걸 좋아할 거야 생각하는 그것을 예수님께 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이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걸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지 않고 내 생각에 하나님께 이거 드리면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가 완전히 파멸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잘 아시는 대로 사울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킬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수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약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사람들을 징벌해야 되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울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의 동물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사울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전리품 중에 좋은 동물들 그냥 죽이기가 아깝단 말이죠. 아, 이거 차라리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 이 생각하면서 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는 것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심하게 버림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의 이런 잘못된 모습을 권면할 때에 알려준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는 그거 다 죽여라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죽이지 아니하고 이거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좋겠지 하는 그런 제사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제사가 그것이 더 낫다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 이렇게 엉뚱한 것을 갖다 바치느냐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뭐에 순종해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가르쳐주신 계명에 따라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가르쳐주신 계명은 무시하고 내 생각에 예수님 좋아하실 것 같은 것을 우리가 갖다 드리면은 그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좋아하시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잘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교회를 잘 하려고 그러면 종교적인 업적을 자꾸 세우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큰 사업을 하고 싶어하고 외형적으로 그냥 일을 잘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종교적인 업적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 하라고 하신 것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교회를 봉사하는 겁니다. 큰 업적을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뭐 어떤 일을 막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그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것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순종하는 것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귀 영화를 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부귀 영화까지 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한 방법으로 우리가 부귀 영화를 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귀 영화를 얻는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나의 잘못된 신앙관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성공했을 때 그거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실패하는 것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실패도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설명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성공과 부귀영화를 주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부귀영화를 누린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귀영화는 얻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그것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믿는 이 기독교인의 비율보다 정치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에 그런 많은 비율이 훨씬 더 높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업적을 세우고 세상에서 보기 좋게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욕하는 바리새인들이 꼭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대단한 업적이에요, 그거. 안식일에 일체고 일하지 않는 건요, 그 정말 대단한 업적이었어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말이에요, 죄인들 아주 멀리하고 아주 이 겉이긴 하지만은 아주 외적인 거룩함을 지켜나갔습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업적이었어요. 죄인이라고 하면은 함께하지 않는 거 큰 업적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죄인들이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 뭐 부귀영화를 누려도 바리새인들은 그딴 사람들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런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죄인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통은 열심히 지켰습니다. 업적은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만 옳은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겁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참된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시게 되면은 품꾼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썼는데 아침에 들어가서 그래서 오후 시간까지 사람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새벽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늦게 일하러 들어간 사람 오후 5시에 들어가서 오후 6시에 나왔으니까 고작 1시간밖에 일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 비유에 나오는 대로 보면 주인의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12시간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한 거 아닙니다. 약속한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정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왜 주인이 그랬을까요? 그 사람 불쌍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 한 시간 일했다고 10분의 1 뭐 이렇게 데나리온을 나누어서 준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그 당시에 굶어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사랑으로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지금 사랑도 했지만은 정의도 했고 정의도 했지만은 사랑도 다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12시간 일한 사람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받았잖아요. 뭐 그냥 놀았으면은 한 데나리온 하나도 못 받을 텐데 일을 해서 받을 만큼 받았고 줬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한 데나리온 일한 사람 한 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야 우리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주는구나. 우리 주인 참 사랑이 많다. 아 그러면서 주인을 칭찬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자기와 비교하면서 주인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했다고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주인으로부터 꾸중을 듣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과 교회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축복을 바라보며 소망 속에 힘을 얻어서 정말 이 주님과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헌신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슬프게 만들고 욕되게 만드는 것이고 주의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며 주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것이죠.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계명을 다 지켜야 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문맥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주님의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는 성도들끼리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원수까지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사회 정의도 이루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부터 서로 아낌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대등한 사랑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좀 달라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나처럼 하지 않아도 여러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수를 해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화목을 지키고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무슨 경쟁을 시키면서 교인들은 서로 열심히 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애쓰면서 일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무슨 큰 사업을 하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적인 생각일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주님의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받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이 잘못된 생각들은 다 버리고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섬기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바르고 굳건한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받아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귀한 성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구원받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오니 참된 사랑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그 참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서로 섬기며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일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하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못된 길이로다. 해를 낳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들이 살 수 없기에 은혜를 계속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은 적은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보시는 우리의 마음과 삶까지 바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권세와 축복을 내려주심으로 더욱 힘차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힘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귀한 교통하심이 주님 중심으로 주님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여 계명을 지켜서 주님이 내리시는 상급과 축복 속에 더 크게 주님을 섬겨서 좋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기로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